B 여사는 모 여학교 기숙사 사감입니다. 독신주의자에다가 아주 차진 예술꾼으로 소문난 그녀는 성격이 대쪽 같고 원칙에 목숨을 거는 여자입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숙사로 배달되는 수많은 러브레터들입니다. 러브레터가 비사감에게 발각되는 날, 수치인인 여학생은 호된 문초를 당합니다. 비사감에게 남자란, 연애란, 연애 편지란 모두 순결한 여성을 악마의 유혹에 빠뜨리는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여학생 기숙사에서 밤마다 괴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소 저급하게 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돌한 여학생 몇이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광경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비사감이 기숙사에 온 러브레터 중 하나를 읽으며 사랑하는 남자, 사랑받는 여자의 대화를 모두 연기하는 사랑의 모노드라마를 펼치고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성녀는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녀의 삶은 인생의 진짜 경험에 목이 말라 울고 있었습니다. 현진건의 단편 비사감과 러브레터의 이야기로 토요일 밤의 문을 열었습니다. 출간 100주년을 맞이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밤이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왜곡된 여성 유형 중 하나를 상징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보통 명사로 자리잡게 된 이름을 탄생시켰죠. 비사감. 이것은 고집이 아주 세고 여성적인 매력이 전무한 중년의 독신 여성을 대표하게 되었는데요. 아, 여기에 이런 사감이라는 권력을 자기보다 어린 여성들에게 회초리처럼 휘둘러대는 폭군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네, 중학교 때 읽었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읽었었는데요. 네. 그냥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네. 비사감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도 많았어요? 예? 주변에도 비사감 유형의 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독신 여성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선생님은 계시진 않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네, 아마 있긴 있겠죠. 제가 그런 여성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네.
현진건은 비사감을 통해서 이 권위를 폭력적으로 휘두르는 인물의 위선을 말하자면 고발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뒤에 가려진 비극적인 면모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진흙의 주인공 더블린의 노처녀 마리아는 역시라고 했는데 비사감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군요. 비사감이 폭군이라면 마리아는 정반대로 평화의 사절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조이스가 그녀를 주인공으로 택한 것은 비사감의 이면에 숨은 비극처럼 그녀의 이면에 숨은 비극을 암시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불편한 진실을 이제 다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책 선물 알려드리고요. 문학동네에서 더블린 사람들 완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일랜드의 여성 팝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카라 딜런의 River Run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리너스 더블린 사람들 감상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단편 클레이 진흙을 마저 감상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율락 여성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개신교단이 세운 학교에서 자벽부로 일하는 중년의 독신 여성입니다. 그녀의 별명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착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녀는 가령 자신이 노처녀라는 사실을 화제 삼아서 상대가 별로 웃기지 않은 농담을 할 때도 코가 턱에 닿을 정도로 몸이 부서질 정도로 웃어대는 것으로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한 조 도널리의 만성절 저녁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나와서 제과점에서 그 집 아이들에게 줄 과자와 제법 비싼 건포도 케이크를 삽니다. 그리고 전차를 탔습니다. 코수염 희끗한 신사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들은 잠시 만성절 전야와 비오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사는 그녀의 과자 봉지를 보며 자식들 줄 거냐는 말도 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차에서 내린 마리아는 조 도넬리의 집에 도착합니다.
'Everyone said, "Oh, here's Maria." When she came to Joe's house, Joe was there, having come home from business, and all the children had their Sunday dresses on. There were two big girls in from next door, and games were going on. Maria gave the bag of cakes to the eldest boy, Alfie, to divide, and Mrs. Donnelly said, "It was too good of her to bring such a big bag of cakes," and made all the children say, "Thanks, Maria." But Maria said she had brought something special for Papa and Mama, something they would be sure to like. And she began to look for her plum cake. She tried in Downs's bag, and then in the pockets of her waterproof, and then on the hall stand. But nowhere could she find it. Then she asked all the children, had any of them eaten it? By mistake, of course. But the children all said no, and looked as if they did not like to eat cakes, if they were to be accused of stealing. Everyone had a solution for the mystery. And Mrs. Donnelly said it was plain that Maria had left it behind her in the tram. Maria, remembering how confused the gentleman with the grayest mustache had made her, colored with shame and vexation and disappointment. At the thought of the failure of her little surprise, and of the 2 and 4 pence she had thrown away for nothing, she nearly cried outright.
그녀가 존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들 오, 마리아가 오셨군요 하고 반가워했다. 존은 직장에서 퇴근해 집에 와 있었고 아이들은 전부 나들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웃집에서 키가 큰 두 소녀가 놀러와 있었고 게임이 진행 중이었다. 마리아는 마다들에게 나눠 먹으라면서 과자 봉지를 주었다. 도넬리 부인은 이렇게 큰 과자 봉지를 가져오시다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면서 아이들에게 일제히 감사합니다 마리아 하고 외치게 했다. 마리아는 애들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특별한 걸 사왔는데 그들이 좋아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건포도 케이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운스 제과점 봉지도 찾아보고 비옷 호주머니도 뒤져보고 그 다음에는 현관의 옷걸이까지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컴포도 케이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물론 잘못 알고 그랬지만 아이들에게 혹시 누가 먹어버리지 않았나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만일 자기들이 훔쳐 먹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자기들 먹으라고 사다 준 과자도 먹지 않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누구나 다 케이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법을 한마디씩 했다. 도널리 부인은 마리아가 그것을 전차에 두고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전차에서 만난 코수염 희끗한 그 신사가 자기를 얼마나 어리둥절하게 했던가를 기억하고는 창피하고 속상한 데다가 실망감까지 겹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뜻밖의 선물로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생각. 그리고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일에 2실링 4펜스나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당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But Joe said it didn't matter and made her sit down by the fire. He was very nice with her. He told her all that went on in his office, repeating for her a smart answer which he had made to the manager. Maria did not understand why Joe laughed so much over the answer he had made. But she said that the manager must have been a very overbearing person to deal with. Joe said he wasn't so bad when you knew how to take him, that he was a decent sort so long as you didn't rub him the wrong way. Mrs. Donnelly played the piano for the children, and they danced and sang. Then the two next-door girls handed round the nuts. Nobody could find the nutcrackers, and Joe was nearly getting cross over it and asked how did they expect Maria to crack nuts without a nutcracker. But Maria said she didn't like nuts and that they weren't to bother about her. Then Joe asked would she take a bottle of stout, and Mrs. Donnelly said there was port wine too in the house, if she would prefer that. Maria said she would rather they didn't ask her to take anything, but Joe insisted. So Maria let him have his way, and they sat by the fire, talking over old times.
조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그녀를 난로가에 앉혔다. 그는 그녀에게 참으로 친절했다. 그가 자기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이야기해주면서 그가 지배인에게 재치있게 받아친 말대꾸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마리아는 조가 받아쳤다는 그 말대꾸에 왜 그가 그토록 고소해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나 지배인은 대하기가 매우 오만불손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는 말하기를 그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대하기만 하면 그렇게 고약한 사람은 아니며 비위를 먼저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주 점잖은 양반이라고 했다. 도넬리 부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쳐주자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그때 이웃집에서 온 두 소녀가 호두를 돌렸다. 모두 호두 가게를 찾기 시작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하자 조는 그 일로 버럭 화를 내면서 호두 가게도 없이 마리아가 무슨 수로 그 염은 호두를 까먹겠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는 호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가 그녀에게 흑맥주 한 병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도넬 부인은 집에 적포도주도 있으니 그것이 더 좋다면 그것을 드시라고도 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상 더 마시라고 권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는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난로가에 앉아서 옛날 얘기를 나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중 진흙편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모이아 브레넨의 Falling이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등장인물들의 지적 수준, 처한 상황에 맞춤해서 문체를 자유자재로 바꾸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흙에서 그는 집착적일 정도로 별것 아닌 일상의 그 면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좀 지겨우시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도 제임스 조이스님의 큰 뜻이 있는 건가요?
JJ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또 하나 얼마든지 뭐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전달하는 것도 인물의 감정이나 그 문체의 생동감을 가급적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깊은 속은 여기까지 헤아려 보고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존의 집에서는 슬슬 만성절 게임이 벌어질 참입니다. 이 게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시에 반지, 기도서, 물, 진흙, 동전을 담은 후에 술래에게 눈을 가리고 하나를 집게 합니다. 반지를 집으면 결혼하게 되고 기도서를 집으면 수도원에 가게 되고 물을 집으면 장수하게 되고 진흙을 집으면 곧 죽게 되고 동전을 집으면 부자가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집게 될까요?
마리아 was delighted to see the children so merry. And Joe and his wife in such good spirits. The next door girls put some saucers on the table and then led the children up to the table blindfold. One got the prayer book and the other three got the water. And when one of the next door girls got the ring, Mrs. Donnelly shook her finger at the blushing girl as much as to say, Oh, I know all about it. They insisted then on blindfolding Maria and leading her up to the table to see what she would get. And while they were putting on the bandage, Maria laughed and laughed again till the tip of her nose nearly met the tip of her chin. They led her up to the table amid laughing and joking, and she put her hand out in the air as she was told to do. She moved her hand about here and there in the air and descended on one of the saucers. She felt a soft, wet substance with her fingers and was surprised that nobody spoke or took off her bandage. There was a pause for a few seconds and then a great deal of scuffling and whispering. Somebody said something about the garden. And at last, Mrs. Donnelly said something very cross to one of the next-door girls and told her to throw it out at once. That was no play. Maria understood that it was wrong that time, and so she had to do it over again. And this time, she got the prayer book.
마리아는 아이들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조와 그의 아내도 엄청나게 기분 좋아하는 것을 보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집 소녀들이 탁자 위에 접시를 몇 개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눈가리개를 씌운 뒤에 탁자로 데리고 갔다. 한 아이는 기도서를 집었고 다른 셋은 물을 집었다. 그리고 이웃집 두 소녀 중 하나가 반지를 집어들자 도넬리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진 소녀를 향해 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우겨서 마리아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는 그녀가 무엇을 짚는가를 보기 위해 탁자 있는 대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눈가리개를 씌우는 동안 마리아는 코끝이 턱에 맞닿도록 깔깔 웃어댔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웃고 또 농담을 해대면서 그녀를 탁자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하라는 대로 한 손을 허공에 내밀었다. 내민 손을 허공에서 이리저리 휘젓다가 어느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손가락 끝에 뭔가 부드럽고 질척한 물질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눈 가리개도 풀어주지 않아서 그녀는 적잖이 놀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곧 허둥지둥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렸다. 누군가가 정원이 어쩌고 하는 말을 했고 마침내는 도넬리 부인이 이웃집 한 소녀에게 몹시 화가 난 어조로 무슨 말을 하면서 그것을 당장 내다 버리라고 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면서 마리아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게임을 한 번 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기도서를 집었다.
After that, Mrs. Donnelly played Miss MacCloud's reel for the children, and Joe made Maria take a glass of wine. Soon they were all quite merry again, and Mrs. Donnelly said Maria would enter a convent before the year was out, because she had got the prayer book. Maria had never seen Joe so nice to her as he was that night, so full of pleasant talk and reminiscences. She said they were all very good to her. At last, the children grew tired and sleepy, and Joe asked Maria would she not sing some little song before she went, one of the old songs. Mrs. Donnelly said, "Do please, Maria." And so Maria had to get up and stand beside the piano. Mrs. Donnelly bade the children be quiet and listen to Maria's song. Then she played the prelude and said, "Now, Maria." And Maria, blushing very much, began to sing in a tiny, quavering voice. She sang, "I dreamt that I dwelt." And when she came to the second verse, she sang again, "I dreamt that I dwelt in marble halls with vassals and serfs at my side, and of all who assembled within those walls, that I was the hope and the pride. I had riches too great to count, could boast of a high ancestral name, but I also dreamt, which pleased me most,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도넬리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서 맥클라우스 양의 무도곡을 연주했고 조는 마리아에게 포도주를 한 잔 들라고 권했다. 이내 그들은 다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고 도넬리 부인은 마리아가 기도서를 집었으므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수녀원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조가 그날 밤처럼 즐거운 이야기와 회상에 젖어서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다 자기에게 매우 잘해주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아이들이 놀다 지쳐 졸자 조는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짤막한 노래, 흘러간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도넬리 부인도 자, 부르세요 마리아 하고 졸랐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지못해 일어서서 피아노 옆에 섰다. 도넬리 부인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고 마리아의 노래를 귀담아 들어보라고 타일렀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전주곡을 치고 난 뒤 자, 마리아 하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얼굴을 몹시 붉히면서 갸늘프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살고 싶은 곳을 꿈꾸었네를 불렀다. 그런데 2절을 부를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1절을 다시 불렀다. 나 살기를 꿈꾸었네. 대리석 궁전에서 하인과 시종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그 궁전 안에 모인 모두에게 나는 희망이요 자랑이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와 명문 세가의 명성을 자랑할 수 있었건만 그보다 날 더 기쁘게 하는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대의 늘 변함없는 사랑이어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진흙편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마리아가 부른 노래죠. 아일랜드 작곡가 마이클 발프의 오페라 보헤미아의 처녀 2막에 나오는 아리아를 애니아가 다시 부른 Marble Halls였습니다. 마리아가 게임에서 잡은 거는 진흙이었습니다. 존의 가족은 그 결과에 충격을 받습니다. 진흙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에 이번에는 성서를 집어듭니다. 존은 그녀에게 더없이 잘해줍니다. 노래를 불러달란 부탁까지 했죠. 그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바치는 진혼가를 부른 것일까요? 그녀는 왜 1절을 두 번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But no one tried to show her her mistake. And when she had ended her song, Joe was very much moved. He said that there was no time like the long ago, and no music for him like poor old Belf, whatever other people might say. And his eyes filled up so much with tears that he could not find what he was looking for. And in the end, he had to ask his wife to tell him where the corkscrew was.
어느 누구도 그녀의 실수를 지적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노래를 끝내자 존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옛날같이 좋은 시절은 없고 누가 뭐라든 자기에게는 가엾고 나이 많은 발프의 음악같이 좋은 음악도 세상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한가득 차올라 그가 찾고 있던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병따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진흙 이것으로 모든 감상을 마칩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앤드레아 코어의 Anybody There였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인생의 진짜 경험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의 비극을 담담하게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이면서도 그들에게 그녀는 너무 투명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투명인간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식대로 그녀를 해석하고 그녀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주 무의미하지만 과장된 리액션을 보일 뿐이죠. 만성절 게임에서 진흙을 골랐다고 그녀가 정말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판에 박힌 일상에 철저하게 매몰돼서 지지부진한 루틴, 쳇바퀴 도는 이 루틴을 지지부진하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녀의 삶이 이미 죽은 것이라는 섬뜩한 암시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자의 권태와 시인의 권태, 그리고 일반인이 느끼는 권태, 뭐 차이가 많은가 봅니다. 이 마리아에게 철학자 사르트가 얘기하고 시인 이상이 얘기했던 권태를 어떻게 찾아낸다, 발견한다가 가능한 것 같냐고 전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RH 코리아에서 이창래의 소설 척하는 삶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7월 5일 토요일 3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블린 사람들의 감상 계속됩니다. 단편 가슴 아픈 사고로 찾아뵙겠습니다. Celtic Woman의 Nocturne, 이 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next week.